네, 효준 씨, 제 목소리 들리죠? 네. 네. 늘 일찍 오는 사람들은 늘 일찍. 비조네님은 이거 끝나고 바로 자요? 나는 이거 하기 전에, 네, 미미시스님 안녕하세요. 이거 하기 전에 6시 30분쯤에 커피 마시는데,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할수 없지. 안준혁 군은 이게 저 온라인에서 이거 하니까 좋죠. 김천에, 예. 네, 이 시간에도 에스프레소. 저는 다른 거는 먹으면 그냥 심심해서. 네, 한주 씨 안녕. 무조건 저는 에스프레소. 김천에서 하여튼 안준혁 군은 김천에서 서울 안 오고 여기 그냥 할수 있으니까 좋죠. 일주일에 이거 말고 한두 개씩 하면 좋겠죠. 매주 하나씩. 이거 격주로 하니까 싫죠. 솔직히 말해봐요. 네, 그러면 내가 진짜 매주는 안심을 어쨌든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할 일이 없어. 딱히.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격주로 한 번인데, 이제 아마 조금 더 하면, 이게 전에 저 뭐죠? 아리스토텔레스 강도 가던 것처럼, 그것도 한번 할 거예요, 내가. 매주 하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에 1시간 하는 게 아니라 30분 정도. 이게, 근데 저기,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녹음해서 올려준 걸 듣는 거 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그런 차이가 있나 모르겠다. 긴장감이 있다는 차이는 있겠지. 그런데, 또 뭐, 바로바로 질문도, 아, 더 공부가 돼요? 평소에 더 공부가 된다고 집중하니까. 예, 네, 그렇긴 하겠죠. 그리고 어쨌든, 이거 하고 또 나중에 다음 주에 올라오는 거또한번더 들으면은 두번 듣는 셈이 되고, 강제로라도. 있어요? 정말로? 아. 저기, 네, 지하에서님 안녕하세요. 더 집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저 동영상으로 하는 거 그거보다 훨씬 좋죠. 비디오 컨퍼런스로 하는 거보다. 그거는 공부는 안될것 같아. 대학에서 저번에 하는 거 보니까. 그거는 아는 사람들끼리, 얼굴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비디오 컨퍼런스는 얼굴 아는 사람들끼리.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걸 비디오 컨퍼런스를 한다고 해봐요. 얼마나 쑥스럽겠어, 서로. 그리고 네트워크 자원이 너무 많이 저기, 소비돼. 그건 별로 같아요. HY 아일랜드님이 질문한 것이 그게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우선 HY 아일랜드님이 질문하신 게 그게 헤겔처럼 서로 모순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서로 모순 관계에 있다 또는 양립 가능하지만 서로 반대되는 성향에 있는 것들이 서로 대립 관계에 있다 반대 관계에 있다 할때그 둘의 이를테면 뭐 그냥 아주 통속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떡볶이의 장점과 라면의 장점을 모으고, 떡볶이의 단점과 라면의 단점을 이렇게 버려서, 라볶이를 만들어 먹는 것처럼 제3의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거를 항목이 세 개다 해서 세 가지 삼하고 가지 할 때 이제 삼지 변증법이라고 그래요. 변증법을 여기 도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런데 마르크스하고 키에르케고르는 헤겔 이후의 사람들이잖아요. 키에르케고르도 변증법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럴 때 어떤 종류의 삶을 선택할 것이냐, 그저 미학적 윤리학적 삶을 그냥 그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신 앞에서 단독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할 때, 신 앞에서 단독자로 살아가는 삶하고 그 다음에 미학적 윤리학적 차원에서의 삶은 양립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키에르케고르는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경우에는 이지, 선택지가 두 개다 해서 이지 변증법이라고 그럽니다. 마르크스가 대표적인 경우예요. 마르크스하고 저 키에르케고르가 헤겔 이후의 변증법을 이야기할 때 대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헤겔은 변증법이라는 단어를 용어를 여러 가지 맥락으로 쓰기 때문에 그냥 헤겔의 엔시클로페디 철학적 학문의 백과전서에 나온 대로만 규정을 하자면 삼지 변증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마르크스와 같은 청년 헤겔학파에서는 헤겔의 삼지 변증법을 비겁하다, 약간 그렇게 뭐 그렇게 타협책을 내놓느냐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지 변증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그걸 해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타협을 해가지고 더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가야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를테면 융엔 헤겔, 그러니까 청년 헤겔 학파에서는 그것은 레디칼하지 못하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 항목을 거부하게 됩니다. 네, 호동님 안녕하세요. 나중에 다시 이따 끝나갈 무렵에 다시 또 설명을 하겠는데, 호동님이 들어왔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니체를 토론을 하는데, 니체 끝나고 나면 바로 그 다음 주에 20세기 읽기 첫 번째를 올릴 거고, 그리고 이제 아마 11월 마지막 주 화요일이면 20세기 읽기 첫 번째 토론이 될 거예요. 그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20세기 읽기는 학문적인 게 아니고, 그러면 토론이 아니라 읽기니까 그냥 방담 정도니까 부담 없이 읽고 그냥 자유롭게, 자유롭다는 말이 너무 남발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독서 모임, 약간 규모 있는 독서 모임? 네, 규모 있는 독서 모임처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치 아프게 뭐 그럴 거 없이, 책 안 읽었으면 제가 올려놓는 요약문이나, 그 다음에 대화 주제, 그 정도를, 네, 안녕하세요. 대화 주제, 그 정도로 읽고 오면 됩니다. 아주 이제 부드럽고 쉽게. 그렇게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처럼 아주 그냥 이게 벅차다, 이렇게 해야 될 게 많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20세기 읽기는, 그거는 좀 40주 더 할 것 같죠? 아무래도. 어떡하나? 그렇게 많이 하면. 근데 호동님, 이게 할 게 계속 있어서 좀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부담스럽고 그러진 않으세요? 저야 뭐 이제 뭐 풀타임 학생이니까, 저는 하루 종일 공부만 하니까 뭐 괜찮은데, 호동님 어떠세요? 호동님 저번에 했으니까 좋아요. 네. 어쨌든 뭐 부담스러울 만큼 양이 많거나 그러진 않죠. 만드는 사람은 몰라도 뭐 공부하는 사람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만큼 양이 많거나 그러지는 않죠. 예, 이게 우리 철학 공부나 요즘에 인문학, 알라딘 서점에 인문학 파트에 들어가 보면은 약간 고급스러운 냄새만 풍기는 그 자기계발서가 요새는 인문학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즘에 인문학이라는 말 제 입으로 하는 것도 좀 부끄러운 지경인데, 그냥 본래적인 의미에서 리버럴 아트, 네, 아르스 리베랄리스 인문학 공부를 하는 데는 이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는 아니어도 꾸준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꾸준히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핵무기 같이 한 방에 해결하는 뭐 그런 것은 없잖아요, 공부에는. 그리고 지금 비유가 전쟁을 비유로 들어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사적인 일이니까 비유를 들어보자면,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공급되는 보급, 그 다음에 뭐 겨울철이면 따뜻한 것,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계속 꾸준히 계속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오늘 화요일인데, 내일 모레 목요일부터 철학적 급진주의의 형성, 그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공지사항인데, 그 다음에 그 학문 방법론으로서 아주 중요한 해석학, 해석학에 관한 그 좀 설명을 좀 쭉 연재를 몇 번 좀 해야겠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딜타이나 가다모의 책을 읽는 것까지는 아니고 에머리 코레트 SJ, 그러니까 예수의 사제이신 그 에머리 코레트 신부님이 그 철학 형이상학 아주 대가시죠.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요약 정리해서 한번 저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써니데이님 발언하실 거예요? 발언 신청하셨는데. 실수로 뭔가 누르신 것 같은데. 그죠? 아니면 말씀하실 일 있으면 말씀하시고. 아이, 또 지워져 버렸네. 어디 가셨어? 네. 그러면 오늘 마르크스 논평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설명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써니데이님 시작해도 되겠어요? 발언 신청했다. 취소하신. 네. 그래도 저도 이렇게 논평을 실시간으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대개 이 녹음을 할 때는 그 북리스트는 새벽에 한 4시쯤에 하거든요. 그걸 하고 그다음에 보통 그 예전에 그런 것들은 낮에 이걸 하는데, 혼자 벽 보고 앉아서 하려면은 되게 좀 약간 쓸쓸해요. 약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있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저도 좋아요, 이게. 그리고 저도 훨씬 더 그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카를 마르크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생애. 이 마르크스와 엥겔스 생애 이 내용은 눈썰미 있는 분들은 금방 눈치채셨을 거예요. 저기 이론과 실천 출판사에서 출간한 제가 번역한 책들에 붙어 있는 양력이죠. 그죠? 네. 그 카를 마르크스 카를이라고 지금 여기는 표현했는데, 그때는 이론과 실천에서 책 낼 때는 칼 마르크스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그 출판사 김태경 사장님이 칼 아니면 칼, 우리 칼같이 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했어요. 네. 칼 마르크스하고 프리드리 엥겔스의 그 생애에 거기 적혀 있는 걸 여기다 옮겨 적어 놨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책을 출간할 때 그런 저자들의 뭐 생애 이런 거는 편집자들이 정리해서 적습니다만은 요건 제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르크스하고 엥겔스의 생애를 어떻게 하면 딱 한 문단으로 잘 집약해서 정리할 수 있겠는가를 좀 고민하고 궁리해서 적어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마르크스가 어떤 인생을 살았어? 또는 엥겔스의 삶은 뭐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광일 선생이 번역한 엥겔스 평전, 그런 거 그렇게 두꺼운 거 있잖아요. 엥겔스 평전. 그거 읽으면 되게 재밌습니다. 엥겔스 평전. 근데 그렇게 한 권으로 되는, 그리고 저 여러분들 제가 사진으로 올려놓은 거 있죠. 그게 누구죠? 그 책은 사실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 홍기빈 씨가 번역한 그 마르크스의 생애. 이사야 벌린, 그거 마르크스 평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조나단 스퍼버 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독일과 프랑스의 경계 지역이었던 트리에에서 출생했다. 마르크스가. 요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계 지역이었다라는 지점이 트리에라고 하는 거. 선이대님 초대해드려요? 인바이트 해달라고 하셨는데. 독일과 프랑스의 경계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독일과 프랑스의 경계 지역이었다고 하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지점입니다. 요걸 꼭 이 굉장히 압축해서 써놓은 것이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마르크스가 태어난 트리에 지역은 라인 동맹 지역입니다. 즉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 나폴레옹이 프로이센을 침략하고 그렇게 해서 라인강 이쪽 지역을 프랑스 쪽 지역을 나폴레옹이 식민지로 삼았죠. 그 식민지라는 말을 안 쓰는데 사실 식민지예요.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라인강 이쪽 지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도이칠란트를 보면은 민스터라든가 아헨이라든가 이 지역 있죠. 그 지역은 사실은 도이칠란트에서도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의 경계 지역이었던 트리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마르크스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그 지역의 배경에 깔려 있는 곳에서 태어났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출발점이 자유주의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그리고 독일은 프랑스를 동경하던 나라죠. 그 당시만 해도. 본래 아카데미에서의 일반적인 삶의 길을 의도했으나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 현실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네. 마르크스의 파토스가 여기서 이제 현실 속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 마르크스의 그 평전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제가 생각하기는 마르크스는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쟁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그 사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현실과 적극적으로 대결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청년 마르크스의 이론적 실천적 도약이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마르크스에서는 학문적인 업적은 이때 학문적인 업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때 아주 딱 확고하게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 1844년과 1845년이면 청년기가 끝나게 되거든요. 그럼 청년기가 끝날 무렵에 정치경제학 이론의 토대를 둔 계급투쟁의 구도를 자기 사유의 중심에 놓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사상을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냐. 뭐 소외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한마디로 정치 경제학 이론의 토대를 둔 계급 투쟁 구도를 사유의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깨닫게 되었고 그에 이어서 역사와 사회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였다. 마르크스에 있어서 그 역사와 사회에 관한 이론, 그것은 어떻게 정립되었느냐? 도이치 이데올로기가 바로 역사와 사회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도이치 이데올로기를 읽어보면 사실 가장 철학적이라고 해서 읽어보면 굉장히 허술해요. 철학적인 체계가 모자랍니다. 마르크스는. 그래서 역사와 사회에 관한 일반 이론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굉장히 그 뒤에 이어지는 인간의 진정한 자유에 관한 일반 이론으로 이걸 수렴을 시킨다고 하지만 그 연결고리들이 굉장히 허술합니다. 지금 세 가지 항목이 있죠. 첫째, 정치경제학 이론의 토대를 둔 계급투쟁의 구도를 사유의 중심에 놓는다. 요거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정치경제학, 즉 경제학 영역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첫째, 경제학의 출발점이 있다. 그 다음에 역사와 사회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였다. 요게 흔히 말하는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이해, 즉 사적 유물론이라고 그러는 건데 사적 유물론은요, 그거는 스탈린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용어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소비에트의 프로그레스라는 출판사가 있었어요. 소비에트 프로그레스라는 출판사. 연배가 있는 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한국의 80년대 운동권들은요, 이 프로그레스에서 나온 영어로 된 책 가지고 그 학습들을 했습니다. 근데 프로그레스 출판사에서 마르크스 레니니즘이라고 해가지고 내놓는 그런 책들이 항상 그 사적 유물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약간 그 교과서처럼 나온 게 동독에서 출간된 교과서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사적 유물론이라는 말을 쓸 거 없이 마르크스 자신이 사용한 얘기는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이해,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역사와 사회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론을 세운 것, 그런 것이 이제 도이치 이데올로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의 진정한 자유에 관한 일반 이론으로 수렴시킨다. 근데 인간의 진정한 자유에 관한 일반 이론은 마르크스가 책으로 써놓은 건 없습니다. 이것이 있을 거라고 마르크스 당대에도 뭐 생각들은 했는데 이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마르크스가 죽은 뒤에도 그런 게 발견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있더라. 그게 뭐냐? 경제학 철학 수고입니다. 경제학 철학 수고는 1900년대에 넘어서야 발견된 거죠. 그러면서 마르크스의 이론을 나중에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당대에는 인간의 진정한 자유에 관한 일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르크스는 크게 두 가지죠. 정치경제학 이론의 토대를 둔 계급투쟁의 구도를 사회 중심에 놓았다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와 사회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였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와 사회에 관한 이론을 정립한 것은 도이치 이데올로기고, 정치경제학 이론의 토대를 둔 계급투쟁의 구도 그랬는데, 정치경제학 이론의 토대를 두었다는 것하고 계급투쟁하고는 좀 다른 영역이죠. 정치경제학은 이름 그대로 경제학 영역이고 계급투쟁은 정치투쟁의 영역이잖아요. 그럼 크게 보면 마르크스에서는 자본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가장 중요한 텍스트예요. 자본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가장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칼 마르크스의 생애에 대해서 써놓은 그 항목에 자본이라는 책 제목이 나오죠. 그죠? 책은 자본 하나 딱 써놨어요. 공산당 써놓은 책이 아니라 팜플렛이니까. 다시 말해서 마르크스의 대표 저작은 뭐냐? 자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그 지점에서. 그리고 엥겔스가 쓴 책 제목은 이 엥겔스 소개글에 제가 안 써놨죠. 왜냐? 엥겔스가 쓴 책 중에는 영국 노동계급의 상황 말고는 쓸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뭐 엥겔스는 뭐 이론가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자, 다시 그럼 계급투쟁의 구도를 사유의 중심에 놓는다 그랬을 때 마르크스가 쓴 뭐 공저이긴 하지만 글 중에 계급투쟁의 어떤 그런 구도와 계급투쟁의 명분과 계급투쟁의 방법과 이런 것들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낸 정치적 문헌이 뭐냐? 공산당 선언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를 읽을 때 마르크스에게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자본 그리고 공산당 선언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과 공산당 선언.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두 번째로 읽을 게 뭐냐? 그러면 도이치 이데올로기 그리고 계급투쟁의 구도를 사회의 중심에 놓았다라는 것을 조금 더 보면 제가 여기다가 논평에다가는 그런 걸 일체 안 써놨는데요.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이라든가 브뤼멜의 18일 뭐 이런 것들 있죠. 정치평론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거론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나중에 와서야 마르크스를 일종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마르크스 학을 비시앤 샤프트로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야 덧붙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진정한 자유에 관한 일반 이론이거든요. 그것은 경제학 철학 수고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경제학 철학 수고에서는 사실 이론이라기보다는 그냥 아, 이 젊은이가 공부 열심히 했네. 그 정도일 뿐이에요. 그리고 내용도 허술합니다. 허술하기 때문에 번역자들이나 독자들을 고통에 빠뜨려요. 왜냐? 이 얘기 다음에 요 얘기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써놨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번역을 해보니까. 네. 그래서 그건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 자, 그 다음에 1850년대 이후에는 혁명적인 정치 활동에서 멀어졌으나 정치 경제학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1867년에 자본일권을 출간하였다. 여기까지입니다. 마르크스의 학문적인 업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본일권까지 그것이 끝이에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정치적인 혁명적인 정치 활동에서 멀어졌는데 그 다음에 뭘 했느냐? 자본을 출간했다. 즉 그는 기본적으로 정치 경제학에 관련된 연구가 그 필생에 있어서 라이프 워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사상은 진정한 근대인으로서의 교양과 계급적 당파성의 바탕을 두고 인간과 세계를 역사적 이성주의 입장에서 파악한 성과이다. 아, 이 문장 정말 제가 옮겨 적으면서도 이 문장을 만들어내느라고 굉장히 그 끙끙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거기 진정한 근대인으로서의 교양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건 한마디로 말하면 마르크스는 계몽주의자다 그런 말입니다. 마르크스하고 아담 스미스하고 마르크스보다 좀 많이 앞선 사람들이 아담 스미스나 루소인데요. 마르크스를 흔히 현대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현대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계몽주의에서 벗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계몽주의에서 벗어나더라도 계몽주의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근대인으로서의 교양, 이거는 한마디로 계몽주의적 지식인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이제 계몽주의적 지식인이라 하면은 그 당시에 마르크스 당시에 지식인이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계몽주의자예요. 거기다가 무엇을 이제 플러스 알파 하느냐, 이게 문제겠죠. 마르크스는 계급적 당파성, 존 스튜어트 밀은 정책적 다양성,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존 스튜어트 밀하고 칼 마르크스하고 둘이 동시대인인데 두 사람이 공통 분모는 뭐다? 진정한 근대인으로서의 교양을 갖추고 있다. 계몽주의자다. 그 다음에 그들의 차이점은 뭐다? 마르크스는 계급적 당파성을 주장한다. 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세계를 역사적 이성주의 입장에서 파악했다. 이것이 또 마르크스의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죠. 진정한 근대인으로서의 교양, 즉 계몽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 고유의 계급적 당파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느냐? 역사적 이성주의의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다. 근데 요 역사적 이성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요새 그 사상의 역사 그 읽어보니까 사상전통이라는 말을 쓰던데, 네, 바로 그것에 해당합니다. 이게 도이치 헤겔 독일 관념론의 사상전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개를 마르크스를 하나의 사상전통의 입장에서 이렇게 사상전통이라고 하는 항목 아래 묶어보면 진정한 근대인으로서의 교양, 계몽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자신의 고유한 계급적 당파성을 두드러지게 강조했으며 그가 사용하고 있는 학문의 방법론은 도이치 이데알리스무스, 즉 독일 관념론의 역사적 이성주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역사적 이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저 공리주의자들에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리주의자들은 계급적 당파성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정한 근대인으로서의 교양은 있죠. 즉 철학적 급진주의자들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점은 공통적이고 어떤 점은 다른가, 이런 것들, 네, 유에 속하는 것하고 종에 속하는 것, 그런 차이점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뚜렷하게 딱 이 머릿속에 이게 기억이 되죠. 마르크스 막 저 마르크스를 이렇게 요 엘스타 뒤에 나오는 것처럼 요 엘스타 같은 사람이 읽는 방식으로 읽으면 좀 거부감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마르크스가 정말 우리 시대의 한때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얻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다음, 특히 그가 추구하였던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근대적 인간의 삶의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지배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가진 것이었다. 이게 뭐 과연 얼마나 현실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그랬죠. 자,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실현해야 한다. 마르크스만의 목표가 아니죠. 존 스튜어트 밀도 자유론을 썼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유주의자들이고 그러면 이제 인간의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근대인으로서의 교양을 갖춘 계몽주의자라면 누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르크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과 프랑스의 경계지역이었던 트리에에서 출생했다. 출발점은 자유주의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진정한 자유가 실현될 수 없는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 요인이 뭐냐.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급적 당파성을 고취시켜야 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거기 두 개의 문장, 그의 사상은 하고 특히 그가 추구했던 요 두 개의 문장 안에 이제 앞서 마르크스의 일생으로부터 집약해낸, 그것으로부터 집약해낸 그 마르크스 사상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인용부호만 딱 붙여놓으면 이걸 가져다가 쓰시면 돼요. 마르크스는 어떤 사람이냐? 요러요러한 삶을 살았고 요러요러한 걸 주장한 사람이다. 지금 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그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엥겔스는 그 제2인터내셔널을 창건하였다까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영국 노동계급의 상태를 깊이 연구했고 차티스트 운동 관련자들과 연계를 맺었다. 그것이 이제 엥겔스, 영국 노동계급의 상황 그것이죠. 그 엥겔스에서 그는 마르크스와 공통 관심사에서 출발하였으나 라고 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보면 후기에는 주로 경제학 연구에 몰두한 마르크스와는 달리 자연과학과 철학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유물론의 존재론적 형이상학적 토대, 세계의 성립, 자연과 자연 법칙에 대한 해명에 집중하였다. 이로써 그는 역사에 관한 유물론적 파악을 세계관으로까지 확장시킨다 이랬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르크스는 역사에 관한 유물론적 파악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있는데 이걸 형이상학으로까지 확장시킨 사람은 엥겔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80년대 대학가에서 그 널리 통용되던 뭐 양질 전화의 법칙이니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다 엥겔스가 쓴 것들이에요. 엥겔스의 반 뒤링론이라든가 자연변직법 이런 책에 나온 것을 거의 도식처럼 외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엥겔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서 이 세상을 파악하는 관점은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변직법이고 하나는 형이상학이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그 근본 없는 형이상학을 엥겔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엥겔스가 그 사람이 좀 좋은 사람이고 엥겔스 평전 읽으면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또 좀 있는 집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고 참으로 호인이죠. 엥겔스하고 그 마르크스의 그 두 사람의 교류사를 보면 그랬기 때문에 그러지 이 학문적으로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나마 엥겔스가 쓴 것 중에 학문적으로 좀 제대로 평가해 줄 만한 것은 딱 하나예요. 포여바우와 독일 고전 철학의 종말.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촘촘하게 뒤져가면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걸 읽어보면 과연 헤겔을 중심으로 하는 도이치 이데알리스무스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의 핵심적인 쟁점은 무엇인가,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형이상학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는 무엇인가, 이거를 잘 집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 엥겔스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구나.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난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과욕을 좀 부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엥겔스의 업적이 형편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결코. 엥겔스는 우리들로서는 따라갈 수도 없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생시몽, 프리에, 프루동, 오원 요 네 명의 사람들은 마르크스의 선행하는 네 명이죠. 이거는 거의 기계적으로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회페 교수의 책에 이 네 명이 다 안 나오는 게 좀 의아했어요. 의아했습니다. 이건 뭐 그냥 거의 마르크스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요 네 명은 그냥 우리가 저 어디 뭡니까? 라면 먹을 때 단무지 나오는 것처럼 반드시 나오는 거론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뭐 설명하고 것이 없는데 생시몽을 먼저 핵심적인 것만 짚어보겠습니다. 생시몽은 산업사회의 도래를 인류 역사의 전환점으로 이해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산업사회의 도래를 인류 역사의 전환점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 이해가 너무도 뼛속 깊이 스며든 나머지 모든 것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사람입니다. 생시몽은. 네. 그래서 기술 관료적 측면이 있어요. 기술 관료적, 테크노크라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 생시몽이 약간 기술 관료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뜻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프랑스에서 나온 사유들이 굉장히 기술 관료적인 데가 있고, 물질적인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판타스틱한 관념론은 독일에서 많이 나왔고요. 프랑스에서 나온 것들이 굉장히 기술적인 데가 있어요. 그거 좀 조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파리 그러면 몽롱한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파리하고 관계없이 프랑스적이다 그러면 기술적이고 물질주의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생시몽은 종교적 측면인데 이거는 종교적 측면이라고 하는 건 약간 그 종말론적인 그런 메시아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시몽은 그거 산업사회의 도래를 인류 역사의 전환점으로 이해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만큼 산업사회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생시몽이나 푸리에나 프루동이나 오원이나 이런 사람들 모두가 계몽 이후 즉 포스트 인라이트먼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공유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죠. 그 다음 푸리에는 제가 그래서 이제 생시몽 연대순이기도 하지만 연대순이나 오원은 이제 여기 영국 사람이니까 밑에 써놨는데요. 생시몽, 푸리에, 프루동 요 세 사람이 연대순으로 써놓기도 했지만 그 앞선 사람을 비판하는 지점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푸리에는 생시몽식 산업주의를 비판하면서 그랬죠. 예, 푸리에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산업사회를 찬양하다가는 사람들 다 죽어나간다 이렇게 얘기한 게 푸리에입니다. 사실 요 생시몽이나 푸리에나 프루동이나 요 세 사람의 그 텍스트들 그리고 이 세 사람들의 주장이 파리에서 넘쳐흐르고 있었고 마르크스가 파리에 갔을 때 파리에서 이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서 영감을 얻은 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푸리에는 산업사회의 해독을 나쁜 것과 독소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팔랑주를 구상했다. 산업주의를 비판하고 팔랑주를 구상했다. 이게 푸리에를 읽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염두에 둬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 다음 프루동은 생시몽하고 푸리하고는 다르게 좀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소유라고 하는 것의 문제점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가장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좀 때리는 상대가 누구냐? 프루동이죠. 그렇죠? 프루동입니다. 그건 이제 청년 마르크스 하면서 다시 철학의 빈곤 그거 하면서 얘기하죠. 프루동은 소유는 도둑질이다. 이게 이제 프루동의 유명한 명제이고 소유의 제가 그 링크 걸어놓은 책 있죠. 프루동의 그 소유론. 그걸 꼭 한 번씩은 살펴 소유란 무엇인가? 소유론이라고 일본 이력본에는 소유론 뭐 이렇게 나와요. 프루동의 소유론은 그냥 일독을 하시면 됩니다. 그건 따로 공부할 것도 없고요. 그냥 일독을 하시면 돼요.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으셔도 돼요. 그 책은 남에게 가르칠 일이 없다 그러시면 도서관에서 빌려서 프루동의 소유론을 일독하셨으면 괜찮겠습니다. 단순한 교육 공유가 아닌 교환을 매개로 각자의 개성이 풍부해지는 사회주의 그리고 연합의 원리는 그런데 요 가만히 이렇게 조제프 프루동이 얘기하는 노동자의 협동조직이 연합해서 국가가 소멸되고 이런 얘기 있죠. 가만히 이걸 들여다보면요. 프루동이 얘기하는 것하고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프루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비판을 하고 어떤 때는 심하게 비난을 하죠. 아주 뭐 대놓고 무시했죠. 하는데 어떤 지점에서 비난을 하느냐, 어떤 지점을 비판하느냐, 그들이 소유 개념 자체가 경제학적인 토대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에서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처방이 뭐냐? 그럴 때는 프루동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마르크스는 정치학적으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정치학적으로는 취약하고 하다못해 무슨 저기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이상사회론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 정치학이다라고 말하면 그건 굉장히 빈곤한 영역이고 각자가 알아서 만들어가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후대의 혁명가들, 마르크스주의 혁명가들이요. 제가 철학적 급진주의를 끝내고 프랑스 혁명사를 끝내고 그다음에 코아코프스키의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거 그거를 세 권짜리를 또 마르크스주의를 읽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코아코프스키 그 책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코아코프스키가 마르크스주의 정치학은 그 마르크스주의 혁명에 가담한 이들이 정치학적인 그런 게 굉장히 모자란다는 거예요. 즉 경험이 일천하고 그렇기 때문에 능란한 통치 기술이 부족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마르크스라고 해서 뭐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 없죠. 사실 정치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제프 프루동은 소유에 관한 하는 마르크스에게 비난을 받았지만 그가 내놓은 노동자의 협동 조직의 연합체 이것은 공상적이긴 하지만 마르크스도 그 프루동의 대안에서 크게 멀리 많이 나아가진 못했다. 가장 정교한 대안을 내놓은 사람이 로버트 오원입니다. 로버트 오원은 그냥 뉴 라나크에 있는 방적 공장을 활용해서 뭘 했고 그 다음에 미 합중국으로 가서 뉴 하몬이라는 이름의 협동체를 설립했다. 그 지점을 로버트 오원에서는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버트 오원에게는 마르크스가 크게 뭐 빚진 바도 없고 영감을 얻은 바도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청년 마르크스의 이론적 실천적 도약 이야기를 봅니다. 1847년에 철학의 빈곤, 프루동 씨의 빈곤의 철학에 대한 응답, 그거 있죠. 네, 그게 이제 프루동이 쓴 빈곤의 철학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철학의 빈곤, 즉 그 프루동의 책 제목을 약간 패러디해서 쓰는 거죠. 마르크스가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양을 뽐내는 거죠. 네, 지나치게 뽐내서 어떤 때는 좀 역겹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봅니다. 논평. 유대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저작도 아니에요. 그냥 그 유대교도들이 기독교도들하고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해방되는 건 아니다. 유대인이라고 그러지 않고 유대교도라고 그러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유대인은 교도로 불리지 않고 유대인으로 불리죠. 이제 진정한 해방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 문제에 대하여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청년이면 누구나 다 격분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다음 헤겔 법철학 비판. 여기서요 마르크스가 헤겔 법철학 비판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헤겔 법철학을 다 꼼꼼하게 읽고 뭐 썼다기보다는 헤겔 법철학에서 국가 부분을 가지고 국가 부분에 대해서만 코멘트를 한 것입니다. 헤겔에서는 국가, 가족, 그 다음에 경제적 활동 영역인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 이렇게 있는데 헤겔에서는 그 국가가 모든 것을 싸안고 있다. 그런데 그래서는 진정한 의미의 해방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제 해방이라고 하는 말 굉장히 많이 이제 마르크스에 쓰이는데 그냥 시민사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마르크스는 시민사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마르크스는 자신이 주로 연구하던 영역이 바로 그 영역이니까. 시민사회에서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누굽니까? 그 예전에 이건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정치는 삼류다. 경제는 잘 나가고 있는데 뭐 그런 마르크스를 거기다 비유하는 건 굉장히 모독인 것 같지만 사실 약간 그것과 비슷합니다. 경제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요 청년기에 가지고 있었어요. 마르크스는. 그래서 헤겔 법철학 비판은 바로 그런 지점입니다. 그런 지점에 있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룩하려면 경제적 영역에서의 속박을 벗어던져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좀 더 나은, 좀 더 진전된 정치학적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이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연합체, 그곳으로 마르크스는 사실 정치학에 관한 논의는 끝난다고 볼 수 있어요.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 할 드레이퍼가 쓴 칼 마르크스 Theory of Revolution, 혁명이론 뭐 이런 것들 제가 진짜 칼 마르크스에 있어서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을 재구성을 해보려고 꽤나 끙끙대면서 좀 찾아봤는데 일단 저는 제 무능 탓인지 몰라도 없었던 걸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이치 이데올로기 그거 좀 봅니다. 도이치 이데올로기는 아예 그 회페 교수가 써놓은 도이치 이데올로기 관련된 부분은 그게 도이치 이데올로기 부분이던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설명이 빈약한데 핵심적인 건 요겁니다. 물질적 생활 조건에 놓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유롭고 의식적인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을 파악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인간이 직접적으로 물질적 생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가 현실적인 생산 과정을 어떻게 전개하는가 그리고 그런 생산 양식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가 그렇게 해서 산출된 교환 형태 시민사회 그거 있죠. 그 끝까지를 묶어서 생산 양식이라고 그러죠. Mode of production. 네, Mode of production이죠. production. Mode of production. 생산 양식. 네, 생산 양식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 유물론적 역사 파악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물질이라고 하는 말은 도이치어로 이제 마텔인데요. 마텔인데 이 마텔이 영어로 matter. 이게 자연과학적인 의미에서의 물질이 아니라 경제적인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모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마텔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유물론적 역사 파악 그러면 자연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경제사적 이해다 그러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경제사적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저기 에릭 홉스봄이 그런 얘기 해줘. 저기 제가 그 책은 지금 재활용으로 내놔가지고 없는데 예. 아 저거 마르크스주의가 우리 역사에게 남긴 게 뭐냐 할 때 에릭 홉스봄 역사론인가요? 그 강성호 교수가 번역한 거 그거 거기 보면은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역사학자들에게 각성시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거기 전체 역사의 기초로 파악 그게 바로 유물론적 역사 파악입니다. 그 얘기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의식, 종교, 철학, 도덕 등의 다양한 이론적 산물과 형식들이 어떻게 시민사회로부터 생겨났는지를 해명하고 그때 그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활동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흔히 말하는 베이스 앤 슈퍼스트럭처, 즉 토대 상부구조론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여기 들어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의식과 종교와 철학과 도덕 등과 같은 이론적인 것들은 대개 다 경제적 활동으로부터 생겨난다. 그러면 그 두 영역의 연결고리를 볼 때 이제 그것까지 쓰려다가 그건 안 썼습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 대개 규정이 된다고 하죠. 첫째는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 즉 당신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는지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로 느슨하게 규정한다라고 보는 게 있습니다. 느슨하게 규정한다. 이제 대체로 영향을 받는다. 이제 대체로 영향을 받는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사람은 먹고 사는 것과는 관계없이 아주 어렵게 살아도 그 의식, 종교, 철학은 그것과 관계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나라도 있죠. 부탄 뭐 이런 나라들 보시면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로부터 생겨나는지를 해명하고 기초로부터 그것들의 성립과정을 추적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게 바로 유물론적 역사 파악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청년기에 마르크스의 청년기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때 이후로 전개된 것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마르크스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산당 선언을 집필하면서 혁명 속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공산당 선언을 집필하면서 혁명 속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변증법 이 부분을 좀 해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요거는 예전에 제가 제주도에 있는 불기도서관에서 변증법의 이해라는 거 특강을 할 때 마르크스와 변증법 이 부분 했던 내용을 그때 특강을 들었던 분들은 아마 이게 옛날에 했던 얘기 또 한다고 불만을 여기 제주도에서 듣는 분들 있는데 가지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가끔은 좀 재탕하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마르크스에서 발견되는 헤겔의 변증법은 뭐냐? 그룬트리스의 주요 부분과 자본 1권 앞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헤겔 논리학에 나타난 개념의 자기 규정을 차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거는 헤겔 논리학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의 강좌파라고 있잖아요. 강좌파 마르크스주의자들. 저 예전에 그 후지타 쇼조 하면서 강좌파 얘기했죠. 일본의 강좌파 마르크스주의자들이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룬트리세아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그룬트리세하고 헤겔 논리학의 연결고리를 가장 집요하게 연구한 사람들이 아마 일본의 강좌파 마르크스주의자들 그래요. 집요하게 연구를 해봤고 또 저도 그 일본에서 연구한 그 책도 있고 그 이게 의외로 이게 도이치 쪽에서는 연구를 많이 안 했어요. 일본 강좌파에서 하여튼 이걸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연구의 결과 그냥 이거는 역사에 등장한 경제적 현상의 논리적 연수에 적용하여 일종의 법칙을 만들려고 시도한 것일 뿐이지 이거는 일종의 그 허구적인 시도이지 이 역사에 등장한 경제적 현상들을 이게 헤겔 논리학에 나타나는 개념의 자기 규정을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검증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로기크 그러니까 논리학 로기크 운트 그룬트리세라고 하는 주제가 아예 있습니다. 로기크 운트 그룬트리세라고 아예 그 주제가 있어요. 이게 유명한 주제입니다. 로기크 운트 그다음에 그룬트리세는 있죠. 로기크 운트 그룬트리세라는 주제 이렇게 하면은 헤겔 논리학과 마르크스의 그룬트리세라는 이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를 요즘엔 더 이상 연구하지 않습니다.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 가끔 있는데 어떤 걸 연구하느냐 누가 얼마나 이 안에 들어가서 노력을 하고 고생을 했는가를 연구합니다. 그냥 근데 이게 진지하게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 헤겔 논리학에 나타난 개념의 자기 규정 자체가 약간은 형이상학적 판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역사에 등장한 경제적 현상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항목, 마르크스에서 발견되는 헤겔의 변증법은 거의 유의미한 어떤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르크스에서 발견되는 헤겔의 변증법은 유의미하지 않다. 따라서 마르크스와 헤겔의 변증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르크스와 헤겔을 연결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 제가 지금 현재 단언컨대 그거는 아주 의미 없는 탐구입니다. 의미 없는 탐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엥겔스가 정식화한 변증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엥겔스는 반 디링론이라든가 자연변증법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그 부정의 부정, 양질 전화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을 법칙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갖고 양극과 음극, 뭐 N극과 S극의 뭐 서로 모순.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그냥 물리적 법칙이지. 그걸 변증법의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자연 변증법인데, 그것도 잡다한 사례들을 하나의 일반 원칙으로 뭉뚱그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앵겔스가 정식화한 자연 변증법은 별로 탐구해 볼 만한 것은 아닙니다. 앵겔스도 노력을 많이 했다. 이 사람이. 뭐 그 정도일 뿐이지 그 노력이 어떤 학문적인 의미가 있다? 지금 이거 가지고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부정의 부정, 뭐 양질 전화의 법칙 이런 얘기 하면요. 그건 아주 오래전에 망해버린 스탈린 교과서를 외우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 다음 유의미하게 마르크스에서 유의미하게 논의될 수 있는 것은 모순론입니다. 이 모순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르크스가 모순론이라고 하는 주제를 따로 이렇게 주제화해서 말하지는 않았어요. 모순론은 혹시 그 펭크맨님 모순론이라는 것 이거 어디서 그런 제목을 단 책 보신 적 있어요? 탱크맨님 세대라면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학교 다닐 때 얼핏 기억이 나시 그죠? 얼핏 유시민은 안 보셨고 이 모순론이라는 뭔가 빰플에 비슷한 거 쓴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모택동입니다. 모택동. 네. 그래서 이 마르크스 야 그죠? 아 맞습니다.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이게 모택동이 이게 모순론 썼어요. 그래가지고 80년대 대학가에서 마르크스의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모순론으로 굴러다니던 게 다 모택동 거예요. 사실은 마르크스는 비더시프리크 그러니까 모순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적으로 쓴 건 아니고 그냥 이게 사회적 모순에 관한 이론으로 헤겔 정신현상학에서 몇 가지를 끌어다가 마르크스가 그걸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재구성을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순은 양립 불가능한 것, 원래 논리학적으로 모순은 양립 불가능한 것인데 대립은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것인데 마르크스는 이걸 다 묶어서 그냥 모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급 간 투쟁은 대립이고요. 자본과 노동의 관계는 모순입니다. 그것은 이제 논리학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인 모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있죠. 그게 이제 실존적인 모순이라고 하기도 하고 심리적 모순이라고 하는데 실존적 모순 그러면 왠지 좀 비장한 느낌이 드니까 대개 이런 경우에는 심리적 모순이라고 합니다. 뭐죠? 그 시원섭섭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시원섭섭하다 이런 게 심리적 모순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것은 뭐냐? 사회적 모순입니다. 어떤 사회적 모순이라고 하는 건 한쪽의 믿음이 옳다면 다른 한쪽의 믿음이 결코 옳을 수 없는 경우. 노동자의 말이 맞으면 자본가의 말은 틀린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합성의 오류인데 이것을 이 결합 또는 합성의 오류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모순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모순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한 것이죠. 잘못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마르크스, 앵겔스는 아주 그것이 뚜렷한데 마르크스는 워낙 현란하게 이 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학문적으로 보여요. 굉장히 학문적으로 보여요. 로젠탈이라는 사람이 쓴 마르크스의 그 변증법에 관한 논의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굉장히 세밀하게 추적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마르크스의 그 레알 디알렉티크 그러니까 실제 변증법 굉장히 학문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학문적인 의미가 아주 뚜렷하게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서로 대립되는 상황 그것을 가리킬 때 마르크스는 모순이라는 말을 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114페이지 자본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손과 궁극적으로 자본을 파괴하는 과정의 필연적 모순 즉 자본을 뒷받침하는 손이 동시에 자본을 파괴하는 과정의 원천이기도 하다는 것 요거는 이제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는 공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끝없이 생산을 하면은 그 끝없이 생산할 수 있는 그 생산한 것을 소비할 수 있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가 전 자본주의적 형태에서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일단 밝혔어요. 마르크스는 그 자본주의 이전으로부터 자본주의가 어떻게 성립했는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살펴보니까 자본주의가 성립한 과정을 살펴보니까 그 과정을 되풀이하게 되면 바로 그 과정이 자본주의가 멸망하는 과정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했는데 한 가지 실수를 한 게 뭐냐. 그 끄트머리에 사회주의가 있다고 얘기한 것은 마르크스가 실수한 거죠. 그럼 그것이 뭐냐. 목적론적 형이상학이 개입되어 들어간 것입니다. 즉 역사의 목적을 설정해놔버렸어요. 그거는 이제 마르크스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학자라면 목적을 설정해서는 안 되겠죠.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말을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과학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그러면 과학은 목적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역사적 필연성으로 전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표시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 연구 과정은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게 역사적 방법이거든요. 전 자본주의적 형태에서 자본주의적 경제체제가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밝혀서 자본주의를 성립시키는 요인을 밝혀냈어. 여기 이것이 뭐냐? 경제사적 방법론. 그렇죠? 경제사적 방법론. 근데 이 경제사적 방법론까지는 좋았는데 역사적 필연성, 그건 뭐냐면 사회주의라고 하는 목적, 사회주의라는 목적으로 가게 된다는 역사적 필연성을 설정한 것. 즉 경제사적 방법론하고 목적론적 형이상학이 결합됨으로써 아주 기형적인 이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형적인 이론이 된 겁니다. 아예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처음부터 하느님 나라가 올 거다라고 해버리면 기형적이지 않죠. 이론적으로 그냥 그저 이론적으로 들어맞을 수는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자본주의 분석에서 마르크스가 성취한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요거는 마르크스가 길이 남는 업적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은요. 요한 엘스터의 그 마르크스 이야기, 거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요한 엘스터 책을 처음 읽는 분들은 좀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아, 뭐 마르크스를 이렇게 좀 이렇게 까대는가? 뭐, 예, 속된 말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한 엘스터가 분석을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저는 요한 엘스터 책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요한 엘스터는 굉장히 타고납니다. 그거는 그냥 자본주의 분석에서 마르크스가 성취한 것, 요거는 업적이니까 마르크스의 업적이 뭐냐? 그럼 이겁니다. 자본주의 분석에서 마르크스가 성취한 업적은 이겁니다. 이거는 마르크스가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고 늘 마르크스를 근거로 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경제학적인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요 지점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혁명과 공산주의 사회. 이거 읽어보시니까 아, 혁명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좀 곤란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죠? 혁명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마르크스가 말하는 공산주의 사회 도래의 조건들을 싹 추려서 이렇게 얘기해보면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정도를 얘기가 있으려면 근데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게 때이른 혁명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선제혁명 때문에 우리의 혁명이 좌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 혁명의 동기로 거론되는 것들을 한번 보면 소외라고 하는 것이 마르크스는 혁명의 중요한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미의 상실에 대한 인식과 그 다음에 의미에 대한 인식의 상실, 이 두 가지가 없어요. 사실은 어떤 사태가 의미가 없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또는 어떤 사태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극기 부대가 있어요. 태극기 부대 그렇게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에 돈도 갖다 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가령 뭐 저기 강원도에 부도 사태 났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몰라. 의미에 대한 인식이 상실해.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소외 상태에 있는데 자신들이 소외 상태에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게다가 대안으로 공산주의를 갖다 이렇게 가져다 줘도 사실은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겪어보지 않은 상태니까 경험적인 비교 데이터가 없어서 그쪽으로 열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테다 스코치폴 같은 그 책들 있잖아요. 그 혁명론을 그 이제 크레인 브린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혁명론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런 문제들을 사실 제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올바름. 이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규범적 개념이 사람을 움직이고 점진적 변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비용을 치러야 되거든요. 혁명 비용을. 그런데 이 비용을 기꺼이 치를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할 것인지 이것을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본의 비효율성. 공산주의라는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 망설여지는 경우에는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한 전환 비용을 예상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영악한 혁명가들은 혁명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가 위로부터 계획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그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가 실현되었다고 해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고 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또 알기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아 실현이다 이런 것이 자아도취나 방종과 구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학 프로그램에다 쉽게 가져다 놓기가 어렵죠. 자아를 실현한다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완전한 자아 실현과 완전한 공동체의 공존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명과 공산주의 사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정치학 프로그램을 또는 우리가 현실 정치를 볼 때 살펴보시라고 제가 적어둔 것입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루동의 소유론은 한 번쯤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한 에르스트의 마르크스 이야기는 일단은 이것도 도서관에서 빌려서 한 번쯤은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크스 평전은 홍기빈 씨가 번역한 게 있어요. 두꺼운 거. 네, 저 그거 한번 읽어봤는데 책이 두껍고 비싸고 그런데 일단 사서 읽는 것은 그리 추천하지 않고요. 도서관에서 빌려 읽다가 아 이거 읽기 힘들다 싶으시면 안 읽어도 됩니다. 안 읽어도 되고 이사야 벌린의 마르크스 평전이 좋기는 한데 이사야 벌린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리버럴이거든요. 자유주의자예요. 근데 자유주의자가 이사야 벌린 약간 지적인 허영심이 굉장히 약간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서 자유주의자가 쓴 그 마르크스 평전이라서 마르크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써놨어요. 비난한 게 아니라 내가 자유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를 이렇게 내가 좋아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마르크스에 대해서 찬양도 할 줄 알아. 라는 것을 약간 과시하듯이 써놨어요. 이사야 벌린이. 그래서 그 점을 좀 감안하면 그 점만 감안한다면 이사야 벌린의 마르크스 평전을 읽을 만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까지 제가 읽어본 마르크스 평전 중에 제일 괜찮은 게 그 제가 지금 거기 참고문헌으로 해놓은 조나단 스퍼버의 칼 마르크스 19세기의 삶, 19세기적 삶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요건데 요거는 이제 뭐 번역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홍기빈 씨가 저번에 저 책 평전 번역하고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이걸 알고 있던데 모를 리가 있나. 그 양반은 마르크스 주의자인데. 예. 이거를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그 양반의 그 번역 그 노고를 조금 좀 뒤떨어지는 책에다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홍기빈 씨가 번역해서 내놓은 책은요. 저거 번역한 사람이 켈리니코스 그 우리나라에 그 다 함께 있죠. 그죠? 그 그룹에 원래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그 그룹에서 하던 사람이고 저기 그 잡지의 편집자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그만 그쪽에서 이제 뭐 그들 말로는 전향을 했고 그래가지고 저 마르크스 평전을 썼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전향을 했냐면 이제 누구죠? 저 퀸틴 스키너, 예, 케임브리지 학파 쪽의 역사학자들하고 접촉하면서 마르크스를 이제 그 케임브리지 학파 방식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케임브리지 학파 방식으로 읽는다는 것은 그렇게 잘 읽는 건 아닙니다.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 현대 마르크스 같은 사람을 연구할 때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에요. 로크나 저는 마키아벨리나 이렇게 존 던 그다음에 그 누구죠? 포코크 그런 사람들의 연구 방법론인데 그 방법론이 언제 어디서나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홍기빈 씨가 번역한 그 마르크스 평전 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출간되었을 때 알렉스 켈리니코스가 엄청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랬으리라고 짐작이 충분히 돼요. 그거 읽어보면 거의 뭐랄까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막 엄청 딱 앞에서 한 100페이지 정도는 읽을만 한데 그 이후로는 거의 지리멸렬한 그런 평전입니다. 그래서 읽지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건강을 유지해서 오래도록 살면서 기다렸다가 조나선 스퍼버의 그 칼 마르크스 A 19th Century Life 이 책이 번역되어 나오기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영어 공부를 좀 하고 그 책을 읽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논평은 여기까지. 자, H.I. 아일랜드님이 질문을 한 게 있어요. 오늘 초반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마르크스가 이렇게 그 사회적 모순이 있을 때 변증법처럼 해결 변증법처럼 제3의 것을 내놓아서 지향 통일을 할 수 있는 것 대안을 제시했느냐 이렇게 H.I. 아일랜드님이 질문을 했는데 마르크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프롤레타리아트하고 부르주아지가 서로 대립하고 있을 때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부르주아 계급을 분쇄함으로써 모순을 해소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항목이 두 개밖에 없는 경우다 해서 이지 변증법 두 개의 선택지 변증법이라고 합니다. 해결처럼 제3의 것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답변입니다. 네, 오늘 논평은 여기까지 하고요. 니체는 요약문 올리고 그다음에 토론하고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니체가 끝나고 한 주 쉬고 곧바로 20세기 읽기입니다. 20세기 읽기는 토론이 아니라 그냥 대화예요. 대화. 컨버세이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읽고 그냥 나는 이 책이 이렇게 읽었어요. 저렇게 읽었어요.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20세기 읽기를 그래서 아마 11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첫 번째 토론을 대화를 하게 되지 않겠나. 그보다 그 전전주 금요일에 그 요약문을 올리고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목요일부터 철학적 급진주의 형성 첫 번째 연재를 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에머리 코레트라고 하는 석학께서 쓰신 해석학에 관한 책 그걸 정리해가지고 해석학 방법론 그것을 월요일에 연재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대체로 아까 저기 호동님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공부하는 거 부담스러워 그러진 않으시죠? 써니데이님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씩 계속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게 자료는 아카이브처럼 쌓여 있으니까 그때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풀타임 스튜던트니까 저는 그냥 하는 거고 이렇게 저한테 뭐라고 뭐 속도를 늦춰달라든가 이런 식으로 부탁하지 마세요. 그냥 너는 그대로 해라. 너는 공부하다가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난 상관없고 나는 그냥 내 페이스대로 따라간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저한테 대충 하라 뭐 속도를 늦춰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러면 제가 힘들어요. 저는 그냥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르크스 논평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추워지고 있습니다. 조심들 하세요. 에머리 코레트. 네, 맞습니다. 지하에서님 어떻게 알았어? 그 책 있어요? 지하에서님 있어요? 에머리 코레트 책 있어요? 종로서적 책을 갖고 계신다면은 그거는 지금 검색. 종로서적 책을 갖고 계신다면은 그거는 최소한 회갑. 그거 구할 수 없을걸요, 아마? 그냥 제가 요약 정리해서 올려줄 테니까 그냥 그거 보세요. 괴로워하지 마시고. 예. 그거 책 없어도요. 그 에머리 코레트가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에요. 칼 라너라고 그 가톨릭계에서 그 가톨릭 현대 가톨릭 교리를 다 만든 분이 있죠. 칼 라너 아시죠? 칼 라너. 칼 라너하고 그 두 분이서 그 학문적인 동료. 칼 라너의 동료. 근데 이제 칼 라너는 신학으로 갔고 이제 에머리 코레트는 예, 종로서적 책은 집구석 어딘가에 있어요. 집구석 어딘가에 있다. 아, 정말 격조 있는 집이군요. 여튼 그 코레트 책을 제가 그 도이치어판도 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 정리해서 뭐 하겠습니다. 해석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하에서님, 저도 감사합니다. 다들 오셔서. 우리 하나님, 들어가세요, 이제. 그만. 풍선 그만 날리고 들어가세요.